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잔치지요. Two banquets. 모세시대의 잔치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잔치 연결시켜서 설교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블라이트라는 사람이 역사가인 것 같습니다. 각자는 모두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서사가 있다. 전문 역사가들의 비판 때문에 자신의 서사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역사가는 그 서사를 무너뜨리는 전문가들이다. 자기 서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스토리입니다. 무너뜨리면 좋아합니까? 그러나 마태라는 역사가는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아프고 힘들지라도 건드려야 되는 이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78편 4절에서 8절을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한다고 했어요. 솔직하게 우리 전하자는 것이죠. 불순종의 조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손들은 조상들보다 나아야지. 이 도전은 불편하지만 솔직한 자세를 요구하겠습니다. 자기 시대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마태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시내산에 있었던 율법을 받는 과거를 보면 편견이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태의 입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을 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작업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신앙을 굳건히 지키도록 가르치려면 조상님들의 고결함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비판에 직설적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마태와 같은 역사가들은 역사를 고쳐 써야 합니다. 만약에 100% 객관적으로 옛날의 이벤트를 다룰 수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복음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죠. 우리 마태는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 중심으로 고쳐서 출간했는데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서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녁은 유대인에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예수님의 최후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들이 먹습니다. 떡과 잔을 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암시하는 식사입니다. 언약 입회식으로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신의 산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의 울림이 강력합니다. 시사점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희생 제물처럼 피 흘려 죽음이라는 것이고 그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 언약 관계를 인봉한 씰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언약을 제정할 때 뱅킷의 맥락, 먹고 마시는 맥락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먹고 마신다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모세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우두머리는 70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12 제자들이 뵙고 먹고 마셨죠. 네 번째는 시내산 언약을 준행해야 합니다. 7절에 보이시죠? 준행하리라.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종말적 미래를 예고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날 종말이죠.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는 특별한 관심이 두 개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리기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린다고 했죠. 7절을 보면은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낭독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가르치면서 마지막 순간에 유월절 만찬을 먹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처럼 선생님이십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리라는 맹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의 특별한 관심에 비추어 보면 짐작이 가는 무엇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시작된 언약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복종을 맹세하는 자들에게 이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의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 24장의 소리가 메아리로 울린다는 것이죠. 동시에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들고 계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언약을 받을 때 70인들이 뵙고 먹고 마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빌라도 앞에서 당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고 외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손을 씻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껍데기만 보면 그들은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품겠다는 모양 같아요. 그러나 이야기의 깊은 층을 파보면 달라요. 마태는 깊숙한 흐름의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마태는 그 유대인들이 죄가 있다, 유죄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뭐냐? Purify,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Devotion, 헌신케 하고, Delivery, 해방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작품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라는 군중들의 말, 어떤 의미일까요? 군중들은 언약의 범위 밖에 있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 관객인 독자로서 우리는 다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리라는 짐작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원히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짜 목자한테 속아서 흥분했고 자신들의 의지는 없는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마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많은 이들의 죄사함을 위해 쏟아부은 피로 간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의 사인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작가가 자기의 책 마태복음 앞부분에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앞부분에서 그렇게 구원을 언급을 했는데 책의 마지막 부분 상응하는 절묘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발견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니 마태가 지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 못할 수 있어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떠맡겠다 말은 그랬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그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모르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가도 모르고 그 엑스트라 배우들도 모르고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인터텍스트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는 데 도와주더라는 것이에요. 인터텍스트란 연결 후 서로 다른 텍스트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독자들끼리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의미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 그 군중들은 몰라요. 하지만 군중이 스스로 죗값을 치르겠다는 자기 고발에서 도망칠 수 없도록 예수님의 피가 무지몽매한 군중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지몽매한 군중들을 향해서 이미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첫째로 이스라엘 끝까지 버렸다. 그러나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끝났다. 라는 의미로 작가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지표라고 할까요? 작가가 독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니엘서 7장 사람의 아들 인자의 영광스러운 인물로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인자는 이스라엘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자요 억압적인 외국 세력을 쳐부수는 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 흩어져 살다가 돌아와 다시 모이게 될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마지막 문장이자 절정을 암시하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문구를 마태복음에는 추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날의 종말의 마지막 날에 큰 나팔을 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27장의 나팔을 마태가 직접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결합과 예루살렘에서의 올바른 예배의 회복을 예언하신다는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열두 제자들은 또한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이거 잠시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열두 보좌에 앉아서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는데 이 심판이 나쁜 의미의 심판일까요? 좋은 의미의 심판일까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가 아닌 회복 이미지입니다. 열두 사도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머리이며 심판을 포함하는 회복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그 심판의 역할은 제자들한테도 위임되어야 합니다. 이 두 회복과 재결합, 재결합과 회복,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 사사들이 나오죠. 판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판관. 지금 재판관이죠. 이 사람들은 다 리더로서 다스리는 대통령 같은 사람이에요. 열두 제자들이 심판하리라는 것은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리라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포도원 여기 이야기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포도원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있는 포도원은 그 포도원 전체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구원을 받게 회복되게 놓아두더라는 것입니다. 슈퍼시드라는 말을 이제 써요. 경질, 대체한다는 건데 새로운 종교 기독교가 옛 종교 그것을 경질한다, 대체한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에서는 유대교를 기독교로 대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한다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교는 나빠, 멸망해야 돼, 없어져야 돼, 폐기해야 돼,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해석에서 지금 포도원 이제 해석을 보시면 유대적인 시각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적극 인정하는 그들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에서와 같이 포도밭 자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구별되지요. 결실 없는 포도원에 대한 심판과 파괴를 선언한 이사야가 있는가 하면 사악한 소작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예수님하고 대비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사야 포도원 이야기를 고쳐 썼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고쳐 썼다는 이야기를 했죠. 역사가 고쳐 썼다. 각색한 거죠. 메시지를 위해서. 결론입니다. 서사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파괴를 하되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모든 포인트마다 마태의 서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이 포로의 종말, 택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 예수님 자신 인자로서 통치하는 영광스럽고 결실하는 나라로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가 자신의 통치에 함께할 추종자들을 의도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모든 포인트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경을 상기시키는 재해석을 통해 발전되고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태가 언급한 이스라엘의 성경은 이스라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틀 안에 예수님 이야기의 좌표를 정해놓았습니다. 마태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았어도 비극적으로 불순종과 포로로 잡혀간 한 백성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포로의 종식에 이르게 할 통치자를 보내서 궁극적 언약 갱신에 대한 예언적인 기대도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이 항상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급진적 언약 복종을 구현합니다.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 내의 새로운 공동체, 즉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인 복종과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주위에 이스라엘 속의 공동체를 새로 모읍니다. 교회죠. 그때 마태가 이스라엘 성경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오 임마누엘 찬송가 가사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포로로 볼모 잡힌 이스라엘의 몸값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성경은 그분의 정체를 어떻게 밝히고 있을까? 여기서 임마누엘을 상상하시면서 다음 주 설교를 듣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놀라우신 스토리를 옛것에서부터 새로운 예수님 중심의 스토리로 이르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풀어내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우리 부르십시다.